저희가 11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나오는 맨 마지막 책이고 대다수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또 공부도 하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결심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절절히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계시록에 관심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계시록을 잘 보고 또 목사가 설포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미래를 한번 잘 예측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겠다. 또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또 이런 것들을 계획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대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그러한 것들보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가서 보면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교회들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2장 7절에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해서 7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는 사도 요한이 살던 AD 95년경에 당시 그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런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을 유심히 들으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 사실은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앞날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지난 한 2000년 동안 이 땅에 아마 수만 개, 수십만 개 그런 교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가 여기 나와 있는 일곱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우리 한번 가서 저기 한번 가서 보죠. 에베소, 그다음에 서머나, 버가모가 맨 위에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해서 이렇게 이제 일곱 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이 일곱 개 교회에 보내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해당이 되는 공통적인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저도 고치고 여러분도 고치고 우리 교회도 고치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고치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고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강의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공부하기도 하는 겁니다. 지난 네 주에 걸쳐서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이 네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교회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다섯 번째 교회 사대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에 있었던 그 교회 그 교회의 특성이 무엇이고 이것이 지금 이 시간 21세기에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가 무엇을 고치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개개인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삼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 이것이 가장 큰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세기에도 교회가 많이 있었고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8년에 4월 말 5월경에 부천 송내에 있는 조그만 그런 그 예배당에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 군데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고 이제 하다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천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예배당을 짓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랑 침례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냥 여기 그냥 그대로 앉아서 주저앉아서 안일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니까 성령님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주는 그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인간의 본성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지난 6천 년 동안 인류 역사상에서 변한 적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좋아질 수 있고 그 당시엔 수레를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마차를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 뭐 KTX를 타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스마트폰을 쓰고 나지만 인간의 본성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나 지금부터 4000년 전이나 첫사람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심성에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 모두에게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1세기 초에 이렇게 주어진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본성이나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대교회 사람들의 그런 본성이나 똑같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귀가 있으신 분은 오늘 아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각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지 생각을 하고 모든 교회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돌이키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대교회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이제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맨 위에 이제 버가모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동남쪽으로 두아디라가 있고, 두아디라 이제 밑에 이제 사대가 있습니다. 사대 가서 이제 지도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한 48km,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대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었어요. 이게 사자가 죽을 사자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교회가 지금 죽어 있는 그런 교회니까. 이 교회가 있는 그 사대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요새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요새가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해발 450m,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놓여 있는데 남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거의 절벽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절벽처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시가 난공불락의 그런 도시였어요. 남쪽에서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나머지에서는 적군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1200년 전인 주전 12세기경에 세워진 그런 도시다. 그래서 이 도시가 이제 있는 그 사대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왕국이 있어요. 영어로는 리디아라고 하는 그런 왕국이 지금 저렇게 브라운 색깔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지금의 터키인데, 거기 가서 보면 중간에 사대라고 하는 저런 도시가 있잖아요. 저 도시를 주변을 해서 리디아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그런 왕국이 주전 6세기경에 이제 존재를 했는데 이게 한 600년 동안 지속이 됐던 그런 왕국이에요. 근데 저 사대가 저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저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도시들, 뭐 나중에 에베소도 있고 나중에 버가모도 있고 큰 도시들이 있었지만 원래 가장 큰 도시는 사대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가장 큰 도시고 저 루디아 아니면 리디아라고 하는 저 왕국의 수도였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큰 도시였는데 그 뒤에 페르시아 왕국이 등장하고 그리스 제국이 이제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점령당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BC 133년경에 로마의 속국으로 이제 변하는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이렇게 그 가서 보시면 여기 있는 게 그 당시에 우리 에베소에 있던 다이애나, 우리 말로는 다른 말로는 아데미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알테미스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섬기던 것 같은 그 신전의 모습이 이제 나와 있고 또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비잔틴 그 동네가 이제 비잔틴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위에가 바로 이스탄불이 있어요. 이스탄불이 옛날에 이름이 이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비잔틴. 그다음에 이 시대 그 지역을 비잔틴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잔틴 문화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교회들이 이제 있어서 비잔틴 형식의 이런 그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의 터가 지금 이제 사대 지방에 가면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 사대에는 유명한 것이 있었어요. 그 사대 그 안에 이런 강이 하나가 조그만 시내가 흘러갔는데 그 시내에서 사금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금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래 이렇게 해서 치면은 금 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도시가 아주 많은 재물을 소유한 그런 그 도시로 유명했고 그런데 돈이 많다 보니까 도덕적인 이러한 그 타락이 이제 생겨서 결국은 도시가 망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양탄자도 많이 만들고 또 양털을 가지고 옷을 제조하는 이와 같은 그런 공업도 유명했고 근데 결국은 이제 지진이 나서 이 도시가 이제 멸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디아라고 한 그런 왕국이 옛날에 이제 있었는데 우리나라 신라 뭐 이런 것보다 한 600년에서 1000년 먼저 있었던 그런 왕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금화, 금으로 만든 동전을 제조해서 이렇게 사용하던 그런 국가였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찾아보니까 BC 600년경에 여러분 이솝 우화 아시죠? 이솝 우화, 그 이솝 우화를 만든 이솝이라고 한 사람이 여기 사대에서 아마 태어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대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대에 언제 교회가 생겼느냐? 성경은 사대에 언제 교회가 생겼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지도를 여러분이 가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에베소가 있고 에베소에서 북동쪽을 한 80km 정도 되는 거기에 지금 사대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을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에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던 그 학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그 19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지.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대에도, 이 에베소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사대에도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번영했던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가서 보면 2세기 후반에 사대 교회에 멜리토라고 하는 그런 감독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변증을 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대가 이 퇴폐 풍조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 국가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도시가 멸망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퇴폐 풍조가 이제 들어와서 사대 교회에는 안일함, 부도덕 이런 것 많이 생기게 돼서 결국은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오늘 여기 가서 보시면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죽어있는 교회다. 송장이라는 거예요. 종장,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죽어있는 교회다. 이러한 그 오명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사대라고 하는 도시하고 운명이 거의 비슷하다. 옛날에 한때 그 지역의 전체 수도로서 영화와 번영을 누리다가 점점 이렇게 쇠락을 해서 별벌려 놓은 그런 도시가 됐잖아요. 이 사대라가 도시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회였는데 점점 이제 쇠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성을 잃고 죽은 도시예요. 그 죽은 도시에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그 별명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사대 교회의 별명은 죽은 교회예요. 송장 교회다 그 얘기예요. 이것처럼 나쁜 A와 같은 명칭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기 있는 교회 목사, 지도자에게 이제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음을 아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일곱 개 교회가 있는데 일곱 개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모습이 다 다릅니다. 모습이. 지금 오늘 여기 죽어있는 이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계시록 말씀 이제 전달하면서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게 성령님이 일곱 분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함을 강조하는 그런 숫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일곱 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와요. 자,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이 교회가 지금 죽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를 살펴보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I will 앞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존재하던 그 당시에도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신약시대는 구약과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령님이 믿는 성도들 안에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는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성령님이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이와 같은 시대가 이제 시작이 이제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교회든 아니면 성도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생명은 성령님에게서 온다. 이와 같은 그 폭발적인 파워가 나타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의 원천은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성령님의 시대고 이 교회 시대에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성령님에게 있다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면 그럼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되고 생명력을 잃게 되면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일곱 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으로 지금 나타나신 것은 지금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잃은 교회에게 생명력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완전하라고 하는 그 일곱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지금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시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살고 또 교회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뭐 집사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 우리가 하잖아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교회가 발전하거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꽝꽝대고 음악하고 해서 젊은이들 모아드린다 그러고 뭐 여기서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거나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성령님의 폭발적인 것 같은 파워, 말씀을 통한 이와 같은 파워, 부흥의 이와 같은 그 파워 이런 것이 없이 인간적인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거나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여기 예수님께서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으로 나타나는데 1장 20절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 목사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그 이런 지도자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곱 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 역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교회의 목사나 아니면 교회 목사들 안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파워를 가지고 교회 목사들 안에 새롭게 되는 것 같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럼 이 교회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일곱 영과 그 다음에 일곱 별을 가진 그런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죽어있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혹시 오늘 아침에 나는 죽어있는 사람이 아닌가,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대교회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대교회는 좀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이것저것 생각도 좀 해보고 자료도 좀 찾고 제 모습도 좀 보고 우리 교회도 좀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있으면 사대교회처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부흥의 이런 운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막 엔진처럼 해가지고 막 나가서 싸우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이루어 놓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덤이 남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도 지금 죽어 있는 사대교회가 아닌가, 나 자신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고 또 반성도 해보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뭐 천 명씩 앉아있을 수 있는 무슨 뭐 예배당이 있다 그러고 뭐 이런데 정말 죽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이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이런 계기를 좀 갖게 됐습니다. 사대교회 그 특징을 가서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나는 일곱 명과 그 다음에 일곱 별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냥 곧바로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살아있던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 있음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칭찬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냥 직격탄을 쏘시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그런 말은 도망하는 사람, 빠져나온 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사대라고 하는 이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분리돼서 빠져나온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오염이 돼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사대교회에 있는 속해 있는 이런 성도들은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이름은 가졌는데 죽어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을 하고 만 거예요. 간판은 살아있어요. 사랑침례교회 이렇게 간판 가서 보시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와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죽어있어요. 쉽게 말씀드려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온 사람의 90%, 95%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어있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있는데 1000명 가운데 950명 이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간판은 번듯하게 교회라고 지금 붙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근데 행위가 좋지 않은 행위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2절 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행위도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교회 행위도 여러 행위, 그건 좋은 행위입니다. 좋은 행위.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대교회 행위를 안다고 할 때 이 행위는 좋지 않은 행위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그런 행위예요. 교회 자체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예요. 성도들도 열심히 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안에 단단한 조직도 있고 재정도 있고 뭐 다른 교회에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이 시대는 아무것도 없고 과거의 영광으로만 사는 그런 교회, 사대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한때 그 지역의 수도였잖아요. 지금 완전히 몰락했잖아요. 이 사대교회도 한때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 과거의 영향 아래서만 살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 이런 교회를 지금 사대교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교회 간판을 지금 걸고 있는데 신앙적인 부패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죽어있는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 있다.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세상 철학이 들어와서, 세상에 조직체를 운영하는 이와 같은 철학 기법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를 점령하게 되면 겉으로 간판은 교회인데 예수님 눈에 보면 죽어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뭐 재직을 세우거나 하면 돈을 내라 그러고 돈이 없으면 집사도 못하고 장로도 못하는 이와 같은 심지어 성가대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내부의 부패가 이렇게 발생한 이런 교회에 겉으로 보기엔 교회 간판이 있으니까 교회인데 완전히 내부가 썩어 있는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강단에서부터 이 교회를 주무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안에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한 집사니 지역 인도자니 오래 다녔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구원이 뭔지 설명도 못하고 본인이 구원받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런 형태의 교회, 이름은 교회로 남아있는데 이런 형태의 교회를 죽어있는 교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두아디라 교회는 그냥 퍼센트로 얘기하면 반 정도가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이야기하는 사대교회는 한 95%, 100명이 나오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구원받고 신실한 사람이 여전히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95% 이상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나오는 이런 형태,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주고 있는 교회다. 교회는 조직체도 되고 유기체도 됩니다. 유기체는 생명체예요. 생명이 있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유기체적인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조직체만 남아서 군대처럼 되고 세상 사회처럼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죽어 있는 교회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죽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구원받은 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 구원받은 자들이 거의 없다. 그렇게 되니까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많은데 그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에서 나온 그런 행위, 그 여기 가서 보니까 내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교회가 지금 죽어 있는 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또 사랑침례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도 죽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사망의 원인이 뭔가를 제가 가만히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런 주석을 보는 가운데 미국의 존 맥아더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이제 썼는데 그 내용이 아주 맞는 그런 합당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망은 어떨 때 교회가 죽냐? 과거의 영광의 도취가 돼갖고 우리가 옛날에 무슨 장작교다냐? 장작교회야. 우리 교회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왔어. 뭐 등등. 그렇죠?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만. 그렇죠? 이것만 자랑하는 이런 교회가 되면 교회가 죽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죽어요. 두 번째, 영적인 실체보다는 교회 의식에 빠져서 지낼 때,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몸이 건조한 거예요. 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가 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 일주일 동안 지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도 이 공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일주일간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나가서 내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와 같은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이 되는 이런 교회는 죽은 교회다. 자, 이런 교회 또 하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속사람의 변화가 추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배들은 형식만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나 목사 모두가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20년 교회를 다니나 30년 교회를 다니나 속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만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죽은 교회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치중하는 그런 교회는 그건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렇죠? 번영복음 외치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만 외치는 그런 교회 재정 자랑하는 그런 교회.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 우리 교회 저 총회장하는 저분 교회 재정이 1년에 400억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400억. 그걸 자랑하는데 그 교회 목사가 중간에 예배드리다가 유행가 부르고 다 그런 목사의 좌파 그런 목사하고 이런 거 교회 재정이 얼마다 이런 거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회 목사 자동차가 얼마짜리다 이런 거 자랑하고 이렇게 물질에 관한 이런 것들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이건 죽어있는 교회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교회를 하면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든 아니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그런 기법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주장해 나가면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교리적인 신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입니다만 외치고 이거 하나 끼고 다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이 안에서 변화가 되는 그런 삶이 생기지 않으면 말 그대로 교리적인 신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라는 그 확신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교회가 죽는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교인 수 자랑하게 되고 헌금 자랑하게 되고 교회 건물 자랑하게 되고 주변의 평가 이런 게 신경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의 눈에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가 살아있는 그런 단어가 돼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 매일같이 매주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거하고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사대교회? 교회 간판이 있었어요. 목사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예배 매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교회.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옛날에 2000년 전에 사대교회 그 성도들 그 나쁜 사람이구나 죽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어떤가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어떤가 우리 특히 지도자들 교회 이끌고 나가는 그런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죽어있는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구약시대에 유명한 삼손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삼손이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용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맨 끝에 그의 삶이 어떻게 끝나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돼요? 들릴라한테 빠져갖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가서 사사기 16장 한번 보겠어요. 사사기 16장 가서 보면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창녀에게 세상에게 빠져갖고 삼손이 멸망하는 그런 과정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16절 가서 보니까 이 들릴라가 날마다 자기 말들로 그를 압박하고 그에게 졸음으로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게 세상 여인에게 빠져서 그게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손이 교회고 들릴라가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세상에 와서 계속 조르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 말씀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혼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7절에 가서 어떻게 돼요? 이에 그가 자기 온 마음을 그녀에게 고한 거예요. 내 비밀은 이거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그러면 힘이 없어진다. 이거를 다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19절에 가서 머리털이 잘린 채 잡혀가고 종이 되고 21절에 가서 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두 눈을 다 빼갔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과거에 용맹함이 있었고 정말 엄청난 그런 용기가 있었고 힘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소처럼 연점의 떠를 돌리는 이런 신사가 이제 된 거예요. 16절 20절에 16장 20절에 삼손의 상태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니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으나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이미 그를 떠나신 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과거의 그 영광에 파묻혀서 내가 옛날처럼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힘이 안 나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두 눈을 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가지고 그래서 연자방아 맷돌을 돌리는 소처럼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비극적인 그런 삶이 그에게 생긴 거를 저와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동일한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힘이 없어진 거예요. 힘이 왜 없어졌어요? 주님을 떠나니까 주님이 그에게서 떠나니까 힘이 없어진 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님의 파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 말씀을 여기 전하는 그런 목사의 파워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 성도들의 이와 같은 파워가 사라지면 이름은 있고 동일한 사람이 지금 모여있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은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는 주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좀 어떤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다 나는 정말 주님의 파워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불쌍한 이 사대 교회를 보고 그래도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다고 예수님이 권고를 하십니다. 2절에 너는 깨어 있으면서 첫 번째 일단 깨어나야 된다.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는 게 밤 12시까지 1시까지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지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교회가 어떻게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무관심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내 아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대는 450m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위치한 난공불락의 도시였는데 과거에 불행하게도 두 번이나 적군에 의해서 거기 있는 성체가 점령당했어요. 왜 그랬냐? 군사들이 태만했던 이렇게 높은 데로 어떻게 올라와? 이렇게 하고는 깨어있지 않으니까 예, 어떻게 잠자고 누워 있다가 그래서 그 높은 데 있는 그러한 그 성체를 두 번이나 빼앗긴 적이 있다. 이런 과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태만, 군인들의 태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 예, 이와 같은 성체를 두 번이나 빼앗기는 그 같은 뼈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대 교회에게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깨어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 성체를 빼앗기지 않는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직 남아있지만 죽으려 하는 것들. 아직은 남아있는데 거의 다 죽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그게 무언가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강하게 해야만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죽어있는 교회예요. 한 5%뿐이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그 5%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죽으려 하는데 아직 남아있는 그것들을 강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교회 안에 누군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에 무엇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 사대교회는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시대,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암흑시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그래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루터라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1년이나 3년 이렇게 고민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런 해결책과 함께 교회를 살려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왜 이 개역성경 안에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서 잘못된 이런 구절들 가지고 이단이 생기고 좋지 못한 그런 교리들이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1611년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해서 이 성도들에게 이거 올바른 성경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른 성경에서 바른 구원이 나오고 그렇죠, 바른 가정이 나오고 바른 교회가 나오고 바른 사회와 국가가 나온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1611년 영어 킹제임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런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식이 사라지면 이 교회는 죽는 겁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이게 사라지면 죽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세워졌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주신 그 말씀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말씀들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가 될 수 있고 개인이 변화가 될 수 있고 국가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식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 교회 왜 모이는지 몰라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린 다른 거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교회가 더 크게 되는 거 이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이 한국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올바르게 구원받고 그렇죠,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이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을 해라. 처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상태를 기억해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처음 행위를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 여기 왔을 때 처음 이 교회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누렸던 그와 같은 그 영혼의 자유, 영어로 이야기하면 soul liberty,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적인 이런 가치, 이 기쁨을 알았을 때 그 가졌던 그와 같은 기쁨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 건전한 교리가 외쳐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란 이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대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사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예수님만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실,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 특별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는 이 시점에 예수님 재림을 생각하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런 사실이 이 교회에서 매일같이 외쳐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구원받으면 회개가 필요 없다. 그 거짓말입니다.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이에요. 예,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밤에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여기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43절, 12장 39절, 누가복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이런 데 가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잠잘 때 오잖아요. 도둑이 낮에 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오잖아요. 다시 말해 갑작스러운 그런 시간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 사대교회 같으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침례교회가 영원히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교회가 사라져요. 건물은 남아있을지 몰라요. 사람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고 그래서 이 보존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가득 차면 이거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내가 내게 이룰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3장 4절에 가서 보면 그런 교회, 죽어있는 그런 교회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며드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르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사대교회 전반적으로 90% 이상이 다 타락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이 죄악의 풍조에 빠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러 오고 주님만 신뢰하는 그런 사람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여러분 아까 사대에는 뭐가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양탄자하고 양털로 만든 옷. 여러분 양털로 옷을 만들면 색깔이 무슨 색이겠어요? 하얀색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하얀색에 진흙 같은 게 묻으면 그러면 옷이 더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 하얀 옷에다가 흙탕물이 튀면 그러면 더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대에 유명하던 그와 같은 양털 옷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지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런 자들이 있다. 옷이 아직도 깨끗한 그런 자들이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말라기 3장 16에서 17절 가서 보면 온 유다가 다시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돌아왔어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 저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저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이 이 엘리야 시대의 7,000명과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닌다. 흰옷은 순결의 표시고 승리의 표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에게 흰옷을 주시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주님의 신부에게도 하얀 옷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의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완벽한 거룩함은 추구하지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거룩하게 살려고 해를 쓰게 될 때 하나님이 완벽한 거룩함을 주십니다. 천국에 가서 완벽한 거룩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3장 5절에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 이야기는 했으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았어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교회 목사의 말을 듣고 교회가 하라는 대로 교단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이단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구원받았어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성경은 절대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팀 라이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데이빗 위건이라고 한 분이 이야기한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3장 5절 가서 보니까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이기는 자는 자꾸 이기는 자를 무언가를 해야 되는 자로 생각하시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옆에 다시 한번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면 가서 5장 4절에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이미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따는 거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이미 된 거예요. 그 구원 받은 자,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흰옷을 입고, 뭐 당연한 이야기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 Book of Life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책은 빌립보서 4장 3절, 계시록 3장 5절, 17장 8절, 20장 12절, 그 다음에 22장 19절 이런 데 나옵니다. 자, 이 책에서 지운다고 하는 게 왜 나오는가? 책에서 지우는 거, 그 몇 군데만 보고 오늘 설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8절 이제 가서 보시면 메시아 시편인데 그들 악한 자들,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의 책 The Book of the Living에서 지워져서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이름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살아있는 자들의 책에 이름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들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책에서 지운다는 게 이런 거예요. 지워버려, 지워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아,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 이 살아있는 자들의 명단에서, 그래서 이들을 죽이면은 명단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가서 보니까 모세가 하도 백성들이 속을 썩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시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 주님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이것도 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지워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옥에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육신을 좀 죽여서,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있는 자들 책에서 명단에서 이름이 빠지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다시 말씀드리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모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악한 일을 저지르면 그럼 하나님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서라도 그를 더 이상 죄를 지지 못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징계에 대한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책에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빠지는 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빠지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에도. 자, 어떤 말씀이 또 시편에 있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엄마 태 속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동안에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뱃속에 있는 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하나님의 책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다. 아, 이런 게 기록이 돼 있는 책이 있구나. 아시겠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사람이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으면 그 명단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책을 성경이 살아있는 자들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빠져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원래는 다 있다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왜 이런 착각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그때 기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일단은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구원받을 가능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사람이 죽잖아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면 그때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으면 태어나자마자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정신지체하고 이런 애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어떻게 돼요?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께로 가죠. 왜 그래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도 한 번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서 지워진 일이 결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뭐 이건 위협의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 생명책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서 2장 11절에도 한번 가서 보세요. 가서 보니까 서머나 있는 교회에 축복의 말씀 주시면서 이기는 자,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원한 구원의 안전보장을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님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빼내갈 자가 마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와있는 그런 표현에 따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영원무궁토록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남아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책에서 제거되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본문 자체가 왜 그래요? 예,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거기 처음에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남아있던 몇몇 신실한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뭘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이 교회 1,000명이 있는데 거기 구원받은 사람이 5명밖에 없단 말이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이름이 절대로 생명책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 이름을 시인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침례교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죽은 사람 아닌가,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는 아닌가, 내 아이들이 죽은 아이들은 아닌가, 내 손자 손녀는 죽은 아이들이 아닌가, 이걸 기억하고 어떻게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질 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절대로 제거가 되지 않는다, 이런 귀중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